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이드존스 목사님의 이사야 5장 강해 설교 중에서 6번째 설교, 인본주의라고 제목이 잡혀진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웃음은 재밌어서 웃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참 쓰디쓴 그런 웃음이 되겠죠.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볼 때, 아, 나는 지혜롭다. 아, 나는 정말 똑똑하고 명철하다. 이런 생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고 헛똑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저주와 재앙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5장에서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 저주는 이사야 5장 8절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에 빠진 삶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이사야 5장 11절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헛된 삶에 대한 저주가 선포가 되었죠. 세 번째 저주는 이사야 5장 18절에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악한 삶에 대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주는 이사야 5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인 기준을 뒤집어버리는 그 뒤집는 것을 꿈꾸고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타락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다섯 번째 저주에 해당하는 것이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다섯 번째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죄와 부패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가 물질 만능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서 탐욕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그 탐욕에 빠진 삶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죄에 끌려다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죄를 끌고 다니면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덕적인 기준까지 뒤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비참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죄악은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이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최고로 똑똑한 줄 알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죄악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죄악들이 단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함께 다닌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죄악을 끌고 다니는 악한 삶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반전을 꿈꾸는 타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양심의 가책이나 아니면 마음의 반성이나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의심해보는 태도와 겸손함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죄악과 함께 반드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견해와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제일 지혜롭고 제일 신중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참한 착각이 반드시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면 이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진행이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정말 고치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증상은 꼭 물질 만능주의를 거친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는 헛된 삶을 거친 다음에 죄악을 끌고 다니는 악한 삶을 거친 다음에 도덕적인 반전을 꿈꾸는 타락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죄, 새로운 부패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다섯 번째 저주에서 언급되고 있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이 마음은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에 빠지는 삶을 살기 이전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셔도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명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삶에 빠졌던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헛된 삶에 빠질 수 있었던 까닭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고집을 부리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죄악을 끌고 다니는 악한 삶, 도덕적인 반전을 꿈꾸는 타락에 빠질 수 있었던 까닭도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은 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패의 뿌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인간의 모든 부패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인간의 부패가 악화되고 진행될수록 그 뿌리가 되는 이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저주가 처음에 나오지 않고 이 다섯 번째 뒷부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 도덕적인 반전을 꿈꾸는 타락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지 않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빠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다른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도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무서운 이 죄악의 뿌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 가지 저주를 읽어 내려갈 때에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나는 감사하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섯 번째 저주의 내용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마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분을 물질 만능주의로 끌고 가고, 쾌락으로 끌고 가고, 죄악을 끌고 다니는 악한 삶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반전을 꿈꾸는 타락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 번째 저주의 내용 앞에서는 우리가 발가벗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사기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정말 이러한 죄악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본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을 인본주의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며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다는 신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본주의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인본주의와 과학적 인본주의인데요. 고전적 인본주의는 인생을 이해하고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과학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고전으로 달려가서 옛날의 문학가들과 철학가들이 말한 인생의 지혜를 배워서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현대적으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삶과 인간의 미래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노골적인 인본주의와 은밀한 인본주의로 구분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인본주의는 여기 과학적 인본주의나 고전적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려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은밀한 인본주의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세우고 싶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성실한 공부나 그리고 그 공부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지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 진짜 씨름이 없이 그냥 자기가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 스타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견해로 그냥 자기의 삶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인본주의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강 안 상태에서 자기들의 고집과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 무서운 은밀한 인본주의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보다 더 혐오스러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신뢰는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지성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복음은 지성의 높은 가치를 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정신과 논리와 이해력이라고 가르친다. 지성과 논리와 이해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성과 논리와 이해력을 신뢰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면 그 사람을 질투하셔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그 사람에게 진노를 퍼붓는 심술궂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지혜롭기를 원하셨고 사람이 명철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많은 지성과 논리력과 이해력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아는 그 착각과 그 부패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거기에 진노하시고 거기에 저주를 퍼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 기독교 신앙은 지혜를 싫어하고 사람이 명철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냥 맹하니 믿고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때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주와 재앙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본주의의 재앙을 선포하시는가? 왜 인본주의의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인본주의는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때 사람이 잘난 체하고 사람이 교만한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눈감아줄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한 가지 죄가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고 지금도 인류의 삶을 불행으로 계속 끌고 돌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한 가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내어주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서 죄악이 출발했던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판단을 믿고 교만을 부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인 죄가 되고 다른 모든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원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본주의는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고 자랑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따르는 모든 피해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마음에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무섭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제일 지혜롭고 제일 옳은 줄로 알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반드시 그 교만이 열매를 맺어서 자기 신뢰를 만들게 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소중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무서운 괴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 괴물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이제는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는 심지어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까지도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드는 표준으로 새롭게 대체시켜버리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런 설명은 모두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진 결과물을 보면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반성하고 의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자신의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모든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는 이 인본주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인본주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성의 교만은 그 자체가 저주이며 인류의 진정한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성의 교만, 곧 인본주의는 그 자체가 저주이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저주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저주밖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무서운 질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본주의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독처럼 뿌려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인본주의까지 코팅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이 단 것 같지만 얼마나 쓴 독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뱉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에 젖어서 결국은 무서운 죄악과 무서운 타락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시대 가운데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들 자기 뜻을 주장하고 다들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무서운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이 세상이 인본주의라는 그 독을 계속해서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가 옳다.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 너가 정말로 지혜롭다. 네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교만한 사람으로, 자꾸 거친 사람으로, 자꾸 아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세대의 악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교만하고 거칠고 목소리가 크고 다른 사람을 늘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늘 내 손안에서 움직여야만 만족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 세대가 이렇게 인본주의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거센 파도를 이겨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본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광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고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므로 나는 내 아들 곧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몸소 담당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너희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제공하겠다. 나는 너희가 일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영국 사람이어서 신사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한국 부흥사 스타일로 짤막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어리석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교만함에 극치를 이루었던 우리의 부패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앞을 못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정말 무지몽매하니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중하게 공부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겸손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돌아서려고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겸손함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읽고 난 후에 생각해 볼 내용들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인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어떤 지역을 다녀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전염병이 옮지 않았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신중하게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본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편만하게 퍼지고 있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면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책은 끼고 다니지만 내 삶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를 그냥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감독하려고 하고 늘 윗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나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잘 배우는 사람인가?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시대의 인본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물들고 있다면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인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들 안에 인본주의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을 더 높이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는 인본주의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없어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입장을 함부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본주의가 만연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나와 내 교회는 인본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의 어떤 견해나 사람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과 원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정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답이 없 보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선명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들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함, 이 인본주의를 정말로 미워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하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서운 죄악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대신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여섯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곱 번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